성도님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춘삼을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안식일이니까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마음 편안하시게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먼데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그 합회 일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같이 있다가 월요일 오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씀하실 분이 권 목사님입니다. 제임스 권 목사님인데 또 아시다시피 결혼하시고 이제 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다녔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일주일이 있는데 5일을 교회 문을 열어놓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 부부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을 감사드리고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낮뿐만 아니고 밤에도 문을 열고 만두를 만들고 찐빵을 만들고 만드는데 고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피곤을 뒤로 하고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샐몬 구이가 있으니까 저보고 가서 봉사할 마음이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샐몬 구이 먹으러 갔습니다. 왔는데 샐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봉사하시는데 제가 같이 좀 도와주느라고 이 호박을 같이 자르면서 앞에 봉사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내내 웃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그래 좋은 일이 많은지 하하 웃으면서 그래 참 교회 봉사가 저렇게 즐겁구나. 지금도 많이 웃으시네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수고로 만들어진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교회 선교의 근간이 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돈이 마음이 될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돈으로 끝나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위해서 또 혹은 자녀를 위해서 저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내려가면 제 할머니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할머니신데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계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받으시는 돈인지 10,000원 주면서 꼭 지어주면서 저는 그때 돈 벌고 있었거든요. 그 10,000원 없어도 잘 사는데 주시면서 내가 안 받는다 그러면 야 이놈아 이게 내 마음이다. 제가 그 마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10,000원 가지고 물건을 샀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마음을 받아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지난번 제가 선교 갈 때도 여러분들이 100불 지어주시면서 갑자기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선교 간다니까 100불 주시면서 마음으로 제가 가져갔습니다. 마음에 돈을 받아가서 선교지에서 가져가서 내가 전달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그때 제가 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 돈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돈으로 쓰질 때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고 진짜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근데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 정말 좋아요. 좋습니까? 나의 멘토, 영원한 코치 예수님. 제가 아버지 이름, 오늘 저 김석수 장로님 네, 일 또 부모님, 아버님을 이러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가감없이 그냥 어디 가서 어른들이 있는 데서 친구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 달 이상 고생했어요. 타이레놀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제게 멘토였고 코치였기 때문에 아버님을 잃고 제가 나의 멘토 영원한 코치를 누구로 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택했어요. 멘토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멘토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출전하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멘토라는 친구한테 내가 전쟁에 갔다 오는 동안 네가 좀 돌봐다오 그랬어요. 그래 10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이는 1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잘 컸겠어요. 그런데 심성이며 지성이며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곱게 잘 자랐어요. 이 오디세우스 왕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너는 멘토야. 내 이름이 멘토인데 또 뭐 멘토야. 그 개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멘토로 전해진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은 1986년도에 멘토라는 게 있는지 알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있었는데 멘토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멘토 하셨어요? 제가 86년도에 저 학교에서 이제 그 티칭 시스템을 멘토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멘토 시스템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배웠는데 멘토 시스템. 그게 지금 멘토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좀 더 쉽게 하면은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좋은 자로, 때로는 부모로 인생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분을 저는 오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 멘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 참 좋은 제목이죠. 원래 제가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고쳤어요. 노 지저스,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여기, 그죠? 노 지저스, 노 이하고 캄, 피리어드하고 이 라이프. 아시겠어요? 뭐예요? 그 다음 값 비춰주시죠.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아, no Jesus, no eternal life. 예수님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영생 없다. 영생 없으면 오늘 와서 예배 볼 필요도 없어요. 집에 계시는 게 편치요.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뭐는 같아요? 발음은 같아요. 예.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 뭔지 압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의 멘토로 삼았고, 그분을 저의 영원한 코치로 삼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제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미국에 방문을 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같이 집 밖에 섰는데 서양 사람이 곱게 생긴 서양 남자가 지나가면서 하이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도 하이 하고 웃는 거예요. 자기 보고는 그렇게 웃은 적이 없는데 저 서양 사람을 보고 하이 하고 웃으니까 이 시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며느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도 용기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가, 저 사람 네 잘 아는 사람가?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람인데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 정도로 빵긋 웃고 하이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사이가 아닌데 서양 사람, 미국 사람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하이합니까? 한국 사람은 쳐다봤다가는 왜 째려봐? 시비를 겁니다. 요즘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쳐다봤다고 시비 걸어가지고 실제로 싸워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하는 거 봤어요.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예수님은 그래 뭐 부족한 거 있어? 내가 채워줄게. 응, 네 몸이 좀 안 좋은가 보구나. 내가 보살펴 주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곤해지셔서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 요새 살기가 힘든가 보구나. 내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멸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냐? 내가 영생의 길을 보여주마.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 네가 그랬었구나. 그렇지.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하시면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No Jesus, no eternal life. 예. 오늘 우리의 멘토 되시고 영원한 코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등산을 해보시겠습니다. 등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올라서 이 꽃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올랐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지금 올라가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오늘 산상순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이 한 시간을 보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등산은 어디서 끝날 거냐면 마태복음 8장 초반전에서 하산하게 될 것입니다. 5장 산에 오르시고 3절에 자, 우리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저 다 같이 3장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3절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우리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5장에 연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또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성내는 일,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장으로 들어가면은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남보라고 금식하지 말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지금 열심으로 만드시고 구제하는 자금들을 마련하시고 계시는데 그 돈들 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선은 행선망선입니다. 선은 행하되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에서 가르침이 별로 많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돈은 돈이 아니고 마음이 될 때 가치가 있다는 그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장으로 이제 가면 7장 가기 전에 6장에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혹시 예배를 보면서 세상 일로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뭐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는 근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만이라도 근심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 들어가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27가지 정도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5장, 6장, 7장을 통틀어서.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를 다 교훈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멍청한 업자와 똑똑한 업자 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듣고 행하는 자 말을 잘 듣고 한 업자는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짓고 그 다음에 대충 듣고 신용을 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는 그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에 가서 몇 달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도 집을 거기 빵공장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거기 또 봉안 건물 2층 올리는 작업도 제가 해봤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한국에 또 몇 개 올라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거기서도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집 짓는 일이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작년 7개월 동안 이 집 짓는 일에 제가 밖에서 몰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석 위에 앉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망하는 것인지 제가 압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죠. 집을 잘 지어놓으면 들어가야 할 것도 많아요. 그죠? 아, 뭐 문도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 또 뭐 치장해야 될 많은 가구들이 많아요. 그것이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겉보기에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다르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집이죠? 예, 집이 너무 아름다운 집으로 잘 지은 집입니다. 저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저 지금 화면이 좀 클리어하지 않은데 집에서 깨끗한 걸로 보면 말이죠. 이 모래 줄줄 흘러 내리죠? 이 음향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잠시 또 보세요. 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거하고 반석 위에 지은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예,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어놓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의 시련이 오면 그날의 마지막 때의 환란이 오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었던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7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누구나 집은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살 때, 아, 내가 이 집을 사서 내가 잘 살고 뭐 손님 초대해가지고 한번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내가 이 집을 사서, 내가 이 집을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해서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나가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건강식을 드실 때도 내가 이 건강식 먹고 내가 몸이 튼튼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 그거보다 튼튼한 몸으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다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한 신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고기잡이.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5장이 맞네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시작했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3절에 한 배에 오르신 신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배는 무슨 배입니까? 고기 잡는 배입니다. 어선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니까 무슨 배가 될 겁니까? 예? 고깃배가 무슨 배? 사람 낳는 배, 영생의 배, 선교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예요. 베드로가 끌고 다닐 때는 고기 잡는 배, 예수님이 타시니까 그 배가 선교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영혼을 낳는,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배를 보시고 그냥 오르셨어요. 보니까 시몬의 배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 배를 무임승차, 무임승선, 그냥 승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그냥. 근데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아셨어요.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자고요? 배를 끌고 어디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크신 사업을 하시기 전에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육신적인 욕구도 채워주시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갔습니다. 밤새 잡지 못한 고기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몬은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5절에 하지만은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혹시 살면서 의심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몇 절 뭐예요?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내 못 잡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밤내 못 잡은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말씀에 의지하시고 그물을 내리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건입니다. 21장 6절에 거기에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가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께서 바다에서 계셨어요. 예수께서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낙담의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심지어 우리 예외 보러 와 있는 교회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낙담의 씨를 사단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희망의 씨를 뿌립니다. 어디로 가서 던지라고요?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른편입니까? 배가 이렇게 가니까 오른편이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도 들 수 없어가지고 몇 마리나 잡혔나고 보니까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혹시 이스라엘 가서 저 보신 분들은 그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걸 튀겨서 주는데 사이즈가 한 요마치 돼요. 커요. 꽤 큰데 그 153마리니까 들 수가 없죠. 어? 그 우리 교인들 저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저 베드로 고기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잘하면 좀 더 모시고 오고 싶은데 사업을 안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예, 그런 고기가 그렇게 엄청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성교선이 되었고 사람을 낚는 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에 약한지 아세요? 비법 하면은 기가 쑥이 삽니다. 아, 비법. 아, 무슨 비법이래?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깊은 데로 가라. 둘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이제 고기는 다 잡았다. 아,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하는 거예요. 비법이 잡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테크닉으로 우리가 하면은 영생이 없어요. 나의 멘토, 영원한 코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 코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가 이제 한국에서 골프를 잘하는 한국 코리아 LPGA에서 그냥 골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 그럼 이 작은 물에 못 놀겠다.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아, 이, 지금 저 박세리는 돈이 없어요. 삼성. 아, 삼성에서 스폰서를 했어요. 얼마를 했냐면, 코치 하나 빌리, 저 코치 한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300만 불을 줬어요. 박세리 하나 하는데 300만 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코치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데이빗 레드베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300만 불에. 그랬는데 코치가 와가지고 박세리 한번 쳐봐. 박세리가 폼 치고 잘 쳤어요. 폼을. 그런데 박세리 보고 이렇게 자기 시범을 보였어요. 기본 스윙 꿈쩍도 안 하고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박세리가 일주일 했어요. 성질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아버지, 나 이런 코치입니다. 못해. 내가 이게 지금 할 때입니까? 지금 미국에 와서 특별 기술을 배워야지. 아버지가 삼성에다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코치하고는 못하겠다고. 삼성에서 코치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저히 코치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데이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너가 코치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삼성하고 이 박세리 아버지하고 박세리하고 의논했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 듣기로 하자. 가서 이제 다시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지 않기로 한 사람 안 하겠다고. 그런데 워낙 사정을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박세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기본 스윙을 석 달 동안 해라. 한 달이면 할 거를 석 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 데이빗이라는 이 코치는요, 세계에서 둘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코치예요. 한 시간 하는데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코치. 오늘 누구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 우리의 코치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멘토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예? 나의 멘토 예수님, 영원한 코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코치가 시키시면 혹시 좀 힘들더라도, 혹시 좀 짜증나고 속상하더라도 우리 코치 말 들으시면 성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런 코치 모셨다는 자부심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